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제일 먼저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온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데, 이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음을 상징하는 그런 지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요단을 건넌 후에 이 길갈에서 처음으로 진을 쳤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취한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더욱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하신 곳이기도 해요.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행한 곳이 이 길갈이고, 또 이곳에서 유월절이 지켜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뭐 우연한 일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가장 근원적인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또 더욱이 오늘 보면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리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이삭 등과 같은 조상들의 약속을, 조상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에게도 일종의 숙제가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지켜내셔야 하는 하나님에게도 그런 숙제, 몫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절이라는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허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셉 가문이 정탐꾼을 보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던 일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벌어지는 사건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일어난 이 여리고 정탐 사건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요. 두 사건 다 성읍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이 언약 맺기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에 대해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 24절에서는 이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나서 성읍에 대해서 안내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을 선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대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를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뭐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대라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집을 선대할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라합이 이 자신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선대했으니 그 정탐꾼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선대할 것을 맹세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거꾸로 요셉 가문이 먼저 이 베델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어떤 불순종이고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할 수 있었고 또 요셉 가문은 자신과 이 언약을 맺었던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살려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불순종 또 부주의함 때문에 벌어진 이 미묘한 타협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요셉 가문이 살려준 이 사람들은 헷 사람의 땅으로 가서 새롭게 정착하지 않습니까? 베델을 쉽게 공격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은 결과 이 요셉 가문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심지어 정착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성읍의 이름인 이 루스의 이름으로 여전히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 그 땅을 루스라고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게 되죠.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이 지파 등을 설명할 때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거주했다라고 하지만 아셀, 납달리, 단 같은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납달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 마치 주체가 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처음에는 가나안이 이스라엘보다 강성했기 때문일 것인데 이스라엘이 더 강성하고 난 뒤에도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죠. 이것은 애굽이라는 제국의 문화이면서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아도니 베색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장면에서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듯이 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어떤 행동,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제공한 이 노동력, 이 이익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또 노예로 부리면서 보다 나은 삶, 보다 편한 삶, 더 많은 이익을 얻으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이라고 말하는데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명령이 제단을 헐라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일이 단순히 그들과 약속을 맺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일 이상으로 어떤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머리를 잘 써서 공생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위치에 뒀기 때문에 탁월한 선택이었다, 잘한 결정이다 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신앙을 부정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길갈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죠. 가나안 정복은 실력이나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하고 순종으로 정복하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전투에서 그리고 그 남은 전쟁들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이익을 따지면서 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요새가 되신다는 이 고백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교회 오는 문제는 다르다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나의 믿음과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나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염두에 두고 살면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분인데 나의 경험이, 나의 생각이, 나의 지식이, 나의 실력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한다, 살아남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궁리를 하면서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 시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소리 높여 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얼마나 크게 울고 얼마나 슬피 울었든지 그 땅의 이름이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복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이 하나님의 어떤 책망에 온전한 회개로 반응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만으로는 이들의 울음이 진짜였는지 뭐 가짜였는지 진짜였겠죠. 그런데 이 어떤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의 이야기를 보시면, 6절부터 10절의 이야기를 보면 본문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울기는 울었는데 그다지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앞으로 한 두 차례 정도 더 나와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 20장과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오늘 본문보다 더 슬피 울고 더 통곡해서 우는데 그들의 어떤 가치관, 그들의 어떤 삶의 행동은 별로 변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고방식이나 사고방식과 행동의 변화가 없는 어떤 단순한 감정의 변화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울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래서 지명까지 복임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들의 행동이나 삶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를 먹고 마시며 가나안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운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귀한 것은 우는 것을 넘어서서 돌이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것, 아 참 좋다 해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겠습니다. 예배 드렸다가 끝이 아니라 그 예배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헌신이나 순종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동역했던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묵상한 출애굽기에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직분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고 어떤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